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그 은혜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고백하며 주어진 당대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전국의 교회 성도들과 교역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어지게 인도함을 내주옵시고 여러 각종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질병 가운데 성도들에게 더불어 말씀과 은혜를 도하시사 제 궁유를 덧입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늘 인도받으며 또 그 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각 깨달은 형편 가운데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받을지라도 말씀이 깊게 계시되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들은 음성에 이끌려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어저께 봤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덩어리로 이렇게 던져서 말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뭉퉁구리 이렇게 그런 그냥 어떤 부분 그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많이 헷갈리는 그런 상태였지만 사도 바울은 엄격하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구별되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냥 막연한 하나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사실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성부 하나님인지 성자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 또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이끄시고 계시지만 뭐 그런 부분들 많이 초신자일수록 너무너무 헷갈리고 우리 물론 믿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지혜롭게 아름다운 지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엄격하게 구별을 하고 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예를 들면 80%가 예수 그리스도면 한 15%가 성부 하나님, 5%가 뭐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그렇게 알아먹고 있고 우리 원 교회가 사실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성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고 이런 것들을 믿게 하신 이가 성령 하나님을 계속 직간접적으로 교차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계속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시는 범위 내에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5장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거야. 그러니까 성령은 결과적으로 뭐였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많죠. 좀 더 올라가서 보게 되면요. 2절 말씀 보면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그는 누구냐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믿게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하는 거야. 계속 이런 부분들이 그냥 볼 때 모르지만 이렇게 성경을 좀 생각을 쭉 보게 되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역할과 어떤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긴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사랑과 공의를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 느껴지는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린 태어났고 실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냐?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 로마서 1장에 근거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이게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진리를 막고 진리를 변개시켜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이제 유대인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했을 때 그 모든 죄된 근거 바탕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이 사람이 죄인, 난 죄인이 아닌데요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자체가 죄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특별한 죄에 있는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인식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이런 의미에서 쭉 역주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예배하는 게 힘들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배가 너무 피곤해서 여러 가지 몸의 질병을 인해서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매번 그 예배가 나한테 버겁고 예배의 말씀 듣는 자체가 짜증이 나는 거죠. 말씀 듣는데 우리 가끔 성도님들 그런 분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집에 갈 때 왠지 모르게 막 화가 나가고 짜증이 나가지고 막 그냥 괜히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 웃었었는데 그 말을 해서 죄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예요. 순종 안 하는 게 죄입니다. 아,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컨디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0절, 30절인가요? 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누군가가 정했어요. 우리 구원을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다가간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윤리적으로 사법적으로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의롭게 우리가 이뤄낸 게 아니야. 의롭다함을 당한 거죠. 그리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부르시고 던져놓은 게 아니야. 네가 네 구원 이루어 나가. 이제 네 숙제야. 그게 아니야. 물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순종을 해내고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가다가 실패한다고 구원에서 탈락이 된다랄지 그것에 성공한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중생한 자가 구원받은 자가 타락할 수 있냐? 신앙의 난제긴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열두 제자들의 배반 어떻게 보세요? 그 시점에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었는데 우리가 그 열두 제자를 통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그 당시에 함께 서 있던 베드로가 배반한 것을 본 거야. 그리고 베드로를 평생 못 만났어. 그 사람은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우, 저 배반자. 또 베드로의 이야기를 배반 이야기를 마테마가 누가 이 말해서 다 다뤄요. 베드로만 배반했냐? 베드로가 그 정도였으면 나머지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대표성 있는 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다룬 것이지 모든 제자들이 실제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베안야의 빌바도마 야다시오 열두 제자 그 머리 글자인데요. 이 열두 제자가 전부 다 사실은 똑같은 길을 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그 당시 봤을 때 그럼 배도한 것이고 돌아선 것이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어지면 뭐 중생한 자가 구원받은 자가 사실은 타락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죠. 저는 그 구원의 문을 넓히고자 하는 게 아니야. 넓히고자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뭐랄까요? 막 개구멍처럼 작아가지고 막 겨우 머리를 들고 들어가서 평생 포복으로 가야 될 길이 구원의 길이냐?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길은 좁으나 구원의 길은 안전합니다. 구원에 가는 길이 협착하다는 표현들이 있어요. 한 군데 있어요. 한 군데. 이것은 많은 길 중에 한 가지 길, 계시로만이 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는 표현이 이해가 가지만 그 구원의 길은 안전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봐도 그래요.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실 거예요. 내가 구원시켜놨으니까 넌 지금부터 네 스스로가 영화롭게 해지려고 그곳까지 나간다는 그 어떻게 알아먹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알아먹어야 되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구원을 초대해놓고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를 딱 놔놓고 네가 자라가 이제 라고 사람이 하냐 말. 애를 낳고도 그 아이를 두고 얼마나 보살핍니까? 그렇잖아요. 뭐 도운대운다운 지금 장성했지만 실제 아이들의 손이 안 갔겠냔 말이야.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아이가 지금 건장하든 약하든 간에 그 아이를 나눠놓고서 얼마나 부모들이 오랜 시간 동안 돌봅니까? 컸다 하더라도 계속 돌보는 거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신인협동,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하는 게 아니야. 협동해서 하나님의 80%하고 우리가 20% 하는 게 아니야. 전적으로 이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성령이 역사하여야지만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한 성경을 읽다가 그냥 툭 놀리도록 이걸 발견한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지식적인 동의를 한 사람은 결코 그 말씀에 순종하거나 특별히 당대 세계복음화는 이 일 가운데 동참할 수가 없어요. 동참이 몸은 동참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많은 이유들 지금 요즘에 얼마 전부터 많이 보게 돼요. 별거 아닌 이유인데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10만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저쪽에 중앙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 끝에 있는 문제를 당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놓게 되고 그렇죠? 모든 문제를 당할 때 사단이 공격하는 방향은 뭐냐면 이 복음을 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희미하게 해서 가는 방향을 어둡게 하고 불확실하게 하고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겠냔 말이야. 가정의 문제인데 복음을 놓게 되어지고 건강의 문제인데 복음을 놓게 되어지고 이런저런 섭섭한 문제인데 복음을 놓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향하는 방향이 뭐냐면 복음이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가 희미해지게 한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알게 되어집니다.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계속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이 일 가운데 머물게 하고 인도하게 하고자 역사하시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들었던 말씀이 요즘 뭐냐면 구원에 초청해놓고 다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냥 정하신 것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실 것까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책임하게 그냥 방종하면서 따라가자 그 의미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 의미가 아니죠. 부모님께 효도해라.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름받은 그 사람들은 어떤 믿음도 있어야 되냐면 나를 결과적으로는 성령 역사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시는 곳까지 나를 견인해 나가실 것이라 이런 믿음이 꼭 가지셔야 됩니다. 5장 5절 말씀에 로마서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구절이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그런데 본격적 다루지 않고 사실은 8장에서 많이 그래요. 8장. 5장이 뭡니까? 4장에 예수님의 5장에 예수님의 죽음. 그렇죠? 6장에 예수님의 부활. 7장에 인간의 문제, 8장에 성도의 견인, 성령의 보호하심이거든요. 사실은 성령을 8장에서 말하고 있지만 5장에서 문득 다루는데 다루는 그 내용이 뭐냐면 소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많은 보세요. 하나님을 막 전하는데 사도님이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사도님 괜찮으세요? 너도 부끄러워하지 마.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감사한 고난이야. 즐거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늘 당했던 고난 속에서도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몸에 간질이 있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자신이 말하는 언급하는 그 하나님의 무능력하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도우실 것이고 주의 오심을 소망합시다. 이렇게 말을 막 하는데 이런 말하는 중에 본인은 막 쓰러지는 거죠. 이렇게 막 불을 오래 보고 피곤하면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경련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름직한 그 모습을 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다시 거품을 닦고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보이냐 말이에요.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근데 본인은 그 복음을 능력 없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냐면서 이 복음 가운데 심취하여서 즐거움으로 그 길 가운데 끌려져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나를 의탁하는 것이고 주 앞에 순종해내는 것이고 인생을 드리는 것이지만 믿음 속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왜 안 부끄럽냐? 그 믿음이 왜 안 부끄럽냐? 이 믿음 자체를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겨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소망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어저께 박영애 권사님들에게 아침에 새벽에 달려가서 반은 예배를 짧지만 이렇게 드렸어요. 박영애 권사님도 집안에 믿음의 가족들이 많지 않으신 줄 알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많이 모인 가족은 아니지만 모인 가족 중에서 외가 쪽에는 대부분 다 교회를 나가고 이렇게 직분이 있고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에 이렇게 처음에 갔을 때 느낌은 아 우리 가족은 그래요 그런 말씀 하셔갖고 뭐 아 그렇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장례를 한 두 번 이렇게 드리면서 예배를 보니까 가정에 믿는 분들이 있고 찬양하는 분들이 있고 주를 향해서 영광 돌리는 분들이 가정에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어제 카톡이 이렇게 왔는데 가족들이 감사해하고 이렇게 믿지 않는 오빠도 참 아 교회가 이런 거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귀를 보내와서 다음에 원주 예배 목사님이 드릴 때는 그 가족들을 다 초대해라. 초대해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3주 전에 뵀던 그 박춘산 성도님이 주보도 이미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분이 3주 후에 돌아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가정에 믿음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길이 하나야. 길이 하나. 그래서 좁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일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인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니까 잠깐 봅시다.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성령이 친히 증언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역할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내가 자녀라는 그 확신도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겨진 거예요. 내가 스스로 획득해내거나 스스로 얻어내거나 스스로 내가 취득한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내가 자녀라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8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조금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되어진 거예요. 믿게 되는 모든 과정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환난 속에서 모든 것들을 대하는 믿음의 행위들, 주의 오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모든 믿음들, 이 모든 소망들이 누가 관장하시고 누가 우리에게 주시고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게 하시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5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죽음을 우리에게 믿게 하는 그 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이라는 것을 빼놓게 되면 성령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저도 저 자체도 성령에서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에서 배웠던 부분이 그렇고 늘 하나님이 주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보지 성령 하나님 역사에 가끔 출연하는 양념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기 쉽지 사실은 성경을 모든 부분들을 이 자체를 쓰게 하셨고 이 자체를 알게 하신 이가 성령님의 도우심이십니다. 도우심이죠. 9장 9절 말씀 보니까 8장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가 뭔가 성령님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 영 다 나와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데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이라는 말하는 부분들은 되게 위험한 얘기예요.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영이세요. 이분이. 그렇죠? 삼위가 일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가시고 그리스도의 영만 남은 것처럼 말하면 되게 성경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을 말해서 9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영에 있나니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잖아요. 각각의 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없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 로마서는 특별히 쫙 깔려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될 수 없고요.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 내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그 사람들은 이미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거한다는 사실을 누가 믿을 수 있게 성령이 거한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라고 신할 수가 없는데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있다는, 신하고 있다는 그 내 모습을 볼 때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들인 거야. 그쵸? 성령이 내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작든 크든. 그쵸? 순종해 나가면서 그 믿음을 계속 드리면서 한평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누가 주도합니까?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믿는 행위에 우리가 꽉 잡고 있는 것에 우리가 막 주를 향해서 애쓰는 그 모습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더 역점을 두셔야 돼요. 왜? 내가 막 꽉 잡고 열심히 애를 쓰고 막 싸워내고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는 그 행위에 역점을 쳐다보게 되면 그게 사그라들고 그게 작아지 못할 거예요. 건강할 때 모르는데 몸이 힘들어. 예전보다 믿음을 못 드려. 그럼 구원이 작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소망은 계속 영화로움을 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커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깊어져야 되는 것들이고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의 오심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멀어질 수가 없어요. 왜? 물리적으로도 그래요. 주의 오심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갈수록 뭔가가 출발할 때 저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소망은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 소망을 향해서 계속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는 그 모든 신앙의 행위, 신앙의 드림 모든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우시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면서 깨닫게 하면서 끌고 나가는 겁니다.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함께 계실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인데 그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보호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또 그러니 두려운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니까 계속 이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면 너희가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래요. 하나님의 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에 거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것들을 도우시고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믿음도 소망입니다. 우리 한번 좀 넘어가세요. 우리 8장에서 8장을 좀 성령을 말하다 볼 수밖에 없는데요. 몇 절일까요? 8장 6절. 6절 말씀 볼까요? 아, 다시요.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서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 언제였냐? 경건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8절 말씀 보니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떤 문장에 주목하면 좋겠냐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계속 어떤 내용이냐면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죽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었다. 10절 말씀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계속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같은 표현들이야. 그때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 얘기예요. 이 사실을 이런 그 죽은 자신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랑 뭔 상관이야? 그렇잖아요. 아니 2000 몇 년 전에 돌아갔던 그분이 내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말도 안 통했을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내가 진짜 내가 이방인인데 베들레헴 갔다가 여러 사람을 갔다가 이제 만났어. 대화가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예를 들면 물리적으로 대화가 안 돼. 물리적으로 그분 분명히 뭐 히브리어 썼을 것이고 우리 한국어 쓰는 데를 들면 만났을 때 대화가 됐겠냔 말이야. 근데 그분의 죽음이 나와 관련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냔 말이야. 성경 읽고서 이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에서 목숨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왜? 그분 죽은 인간 아니에요. 존경할 만한 분이지만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외국에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그분이 우리 알지도 못했던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분이 나 무슨 관련이 있냐 말이야. 그분이 관련이 있다고 믿어지고 그게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안다 하더라도 그걸 믿고 그것을 향해서 인생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무슨 큰 값어치 있고 큰 능력이 있는 것 마냥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거를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합니까?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얼마나 얘기를 해요? 얘기합니까?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야 사실 말이다 이 윤봉길 의사가 말이야 이런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믿음의 주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그냥 툭툭 지나가다 영화 볼 때 하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자체가 진짜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사함받지 않았을 때,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주시, 대가를 주시고, 또 불법을 사했을 때 불법을 사하지 스스로 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사여진 그 하나님, 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건하다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이루셨고 하나님 다 이루었어요라고 말씀까지 하셨고 그 내용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갈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 말씀 볼게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 1장 6절. 우리 대학생 때 이 말씀 항상 암송하고 다녔었는데요. 1장 6절 같이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생각을 잘하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야 이제 네가 해 전달해 준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거예요. 우리 구원이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왜? 다 주신 거 주고 값없이 다 우리에게 그걸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고 믿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얻어내거나 따내거나 획득하던가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되어서 그것을 받아낸 게 아닙니다. 전적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이가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보호하시고 견인하시는 거예요. 견인 계속 끌고 가십니다. 은혜 주시고 음성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순종케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에서는 성령을 말을 할 때 로마서 8장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계속 지금 우리 그 전체 카톡에 로마서 같이 암송하고자 계속 한 절씩 뜨고 있는데요. 같이 암송했으면 좋겠고요. 8장 26절 잘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알지 못할 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이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계속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될 역할이지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이 믿음이 커져야 될 것이고 이 믿음이 깊어져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그 영혼을 한평생 이끌고 나가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고민이 있었어요. 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받는다고 되는데 아버지가 안 믿으시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믿으시는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믿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믿게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오늘을 보니까 믿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오늘을 보니까 믿음이 언제 들어오셨나요?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언제 들어왔냐?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고 있다는 거야. 믿고 있다는 것이고 그 믿음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야. 한 자식으로서 아버지한테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나를 낳으신 분을 뭘 내가 알고 있는 믿게 한다는 것도 쉽지도 않고 또 워낙 아버님이 여러 가지로 힘드셨기 때문에 근데 그 아버지가 나중에 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짧은 시간이지만 나가시면서 신앙생활 모습들을 이렇게 뵀었어요. 아버지랑 같이 교회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교육자였기 때문에 다른 교회 나가시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아버지는 동네 교회 나가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랑 한번 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제사 때 몇 번 한 적이 있었죠. 제사 안 지내고 있었지만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3대가 4대가 5대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한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계속 이뤄나가실 것입니다. 이 자체에 순종하시고 이 자체에 믿음을 드리시고 또 우리 연약함을 채우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더욱 경외하며 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성령을 통하여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지식으로 알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나가기에 부족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로 질병을 당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바라보게 인담을 대해 주옵소서. 또 어려움을 또 주의 부모를 보내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였던 또 박영애 권사님 가정들을 축복하시사 가정에 큰 위로가 있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예수를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이 있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며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찬양 그 큰 계획과 인도하심에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약한 가운데 많은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하시는 탄식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 앞에 서기에 부족함없도록 힘을 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정한 얘기에 연약함없도록 도우시고 주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통하여서 더 깊은 믿음 가운데 더 큰 믿음 가운데로 인생을 드리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진행되어 온 제주도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시고 새벽 강단을 통하여 저녁을 통하여 말씀에 증거되는 말씀들을 통하여 제주도의 중요한 합당한 자들이 만나지고 찾아지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앞으로 있을 또 많은 사역과 이번 주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도하셔서 온전히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말씀으로 온 교회가 같은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기에 부족함없도록 축복하시며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 은혜받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려서 교회 가운데 힘을 주시옵시고 앞에 있는 교육자들과 대표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같은 복음, 같은 고백, 같은 중심을 가지고 한평생 당대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달려나가기에 부족함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을 믿음을 드리며 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16개의 교회와 관련된 현장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